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3개리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3개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만 2천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복은 받고 사명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에서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가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지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또 지혜가 천하의 그 어떤 왕들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소유한 엄청난 금과 또 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금과 관련된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역대하 3장이나 4장에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금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부각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양의 금과 용도를 설명하면서 이 솔로몬의 권세와 영화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년에 솔로몬이 얻은 금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한 해 솔로몬이 얻은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가 돼요. 그래서 666달란트는 약 22.6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뭐 그때의 어떤 금시세와 지금의 금시세가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오늘날의 금시세로 이 금 22.6톤을 환산을 하면 약 1조 7천억 정도가 되니까 오늘날의 1조 7천억이니까 그 당시의 가치로는 훨씬 더 높은 가치였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이고 이러한 22.6톤의 세입금뿐만 아니라 무역상, 객상들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시면 금을 사용하는데 먼저 방패를 만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 금 방패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어용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아니면 의전용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금으로 약 7kg짜리의 큰 방패 200개 그리고 3.5kg 무게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이 작은 방패는 솔로몬이 지은 자신의 궁인 이 레바논 궁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의 사용처로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왕의 보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 보좌는 상하를 사용해서 먼저 제작되었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이 보좌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그리고 팔걸이 양쪽에 사자상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좌로 오르는 여섯 층계가 있고 층계마다 두 마리의 사자의 형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보좌가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 번째 용도는 금그릇인데요.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마시는 잔도 다 금이고 또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얻은 금은 그의 재력과 또 그의 권력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20절 끝부분에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라고 하고 27절에서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가 정말 실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세입금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솔로몬 왕은 이 두로 왕 후람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갔고 에시온 게벨에서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또 아시아로 교역선을 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까지,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스까지 항해해서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교역 무대를 넓히고 금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 왔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명성은 재력 부분에서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 위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라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세계의 왕들로부터 예물을 받음으로 그의 지위와 또 재력을 쌓았고 스바 여왕처럼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얼굴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외양간 4,000개 또 마병은 12,000명을 두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누린 이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22절에서 말했는데 그 지혜와 그 부는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고 받은 기도 응답의 결과였지요. 게다가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렸습니다. 여러분, 받아 누린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누가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렸고 그 복을 얻어 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또 출생하려고 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까지 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땅을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같은 족장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도 때로는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땅을 얻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고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니 혹 복을 누릴 때 겸손해야 하고 복을 사모하고 바라는 삶 살 것 아니라 그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진실로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그 복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에 매인 인생 살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인생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을 사모하는 인생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누린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그것들을 놓고 떠난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손에 쥐어지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인 삶,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 그 역시 죽어 묻힐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복되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의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 언제나 그 복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 것 아니라 그 복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재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만약 그럴 경우에 그것 주어진 복을 자신을 위해서 살 경우에 망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신실하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것, 그가 변질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역대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만을 쭉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좋은 점만 기록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 끝으로 죽는다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이 이야기 뒤에 솔로몬이 어떤 잘못했는지, 뭐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결국은 받은 그 복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을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받은 그 복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했을 때 결국 그 복 때문에 무너지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군사가 나오지요.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만 2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왕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왕은 이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17장에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16절에,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사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병마를 많이 뒀고 아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금을 추취할 수 없어서 방패로, 보자로, 그릇들로 만들어 쌓아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는 그 복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 복 가지고 사명 감당할 줄 모를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를 때 결국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삶 살게 됩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명 감당할 줄 모르는 삶을 살 때 그 받은 복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복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역대하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솔로몬이 누린 이 많은 부귀 영화를 보면서 나도 참 솔로몬같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솔로몬같이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혹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 그것들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귀히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으로 복을 주시거든 그 복보다 하나님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복으로 언제나 사명 감당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